4. 축제 때 죄수 석방. 마태오복음서 27장 15절에서 26절, 마르코복음서 15장 6절에서 15절, 루카복음서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서 18장 39절에서 40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 함. 헤로데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 지도자들과 군중이 다시 총독관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씩씩거리면서 험악한 얼굴로 빌라도에게 몰려오자 빌라도는 다시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신문 중에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절 참조. 빌라도는 유다인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선동자로서 고발하여 내가 신문하였으나 예수의 유죄를 확인하지 못하였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14절 참조. 또한 헤로데도 예수를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 예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음이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15절 참조. 빌라도는 고소인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의 입장도 생각하여 피고인을 놓아주기 전에 매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16절 참조. 매질은 보통 사형수에게 내리는 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죄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만한 범죄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아마도 그분의 꼿꼿한 자세에 약간 거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로서 매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인들의 고소가 시기와 질투에 따른 증오 때문일 뿐이고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매질의 형벌을 내린 속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축제 때 특별 사면. 유다 지방에는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구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5절, 마르코복음서 15장 6절 참조. 파스카 축제 때 이 특별 사면은 유다인의 편에서 볼 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민족 해방을 연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석방할 죄수를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의 권리였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어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나 임금이라고 환영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빌라도는 군중이 예수님을 동정하고 그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상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아내. 빌라도는 안토니아 요새 앞마당에서 예수님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담회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9절 참조. 빌라도의 아내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도 남편처럼 예수님의 기적이나 설교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말을 전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괴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예수님을 재판하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꿈이 사실과 맞아떨어진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인은 꿈을 몹시 중요시하는 미신가들이었습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보통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남편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라고 전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회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동방정교회의 성인록에 그 이름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예수냐 바라빠냐. 빌라도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낸 그 시간을 이용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잡혀 있었습니다. 바라빠는 폭동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바라빠는 로마 군대에 대항하는 반란군이었다고 합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6절, 마르코복음서 15장 7절 참조.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이 석방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유명한 범죄자인 바라빠와 예수님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석방하도록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연중 행사인 특별 사면을 청하려고 군중이 안토니아 요새로 모여왔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어,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17절 참조. 빌라도는 자기 예상대로 군중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빗나간 예상. 빌라도는 유다인 군중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한 죄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으로 자부하는 민족의 자존심과 메시아에 대한 지극한 기대감에 얼마나 큰 모욕이 되는지 너무나 무신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유다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유다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빌라도의 졸렬한 처사를 틈타서 수석사제들이 군중을 선동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에게 바라빠를 석방해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0절, 마르코복음서 15장 11절 참조. 유다인들은 비참한 꼴을 하고 죄수로 잡혀있는 예수님을 결코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민족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석방 대상으로 선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인 군중은 줏대 없이 선동이나 강요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군중은 손바닥을 뒤집듯 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석사제들의 선동에 비이성적으로 변한 군중은 빌라도의 질문에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바라빠를 석방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7장 21절, 요한복음서 18장 40절 참조. 이렇게 예수님 사건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군중.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계획은 또 실패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처참한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고서 연민이나 낭패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뒤엎은 모습 때문에 더 분노하였습니다. 빌라도의 기대와 정반대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파탄에 이르자 난처한 빌라도는 다시 서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얼빠진 재판관이 흥분한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12절 참조. 이것은 나는 너희의 임금을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조롱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을 자신들을 경멸하는 말투로 알아들은 유다인들은 자존심이 극도로 상하였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군중에게 결정을 미룬단 말입니까? 빌라도의 한마디는 군중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다가 오히려 군중의 분노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6절 참조. 수석 사제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군중이 걷잡을 수 없이 격분하여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요한복음서 19장 6절. 그때부터 군중의 외침은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사로운 말투로,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그 다음에는 큰 소란을 피우며 울부짖듯 외쳐댔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14절 참조. 폭동을 일으킬 듯이 외치는 군중의 기세에 눌린 빌라도는 차차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투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군중이 이성을 되찾길 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23절, 마르코복음서 15장 14절. 그러나 군중 심리에 휩쓸린 어리석은 군중은 냉정을 되찾기는커녕 총독의 말을 오히려 역겨워하면서 더 크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23절 참조. 어깃장으로 역습하는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저히 처형할 수가 없어서 날뛰는 군중을 향하여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에게는 사형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매질이나 하여 풀어주겠소. 루카복음서 23장 22절 참조. 그러나 이 단판으로 빌라도는 오히려 제 약점을 드러낸 셈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속셈을 눈치챈 유다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소원이 성공할 기미를 알아챘습니다. 한 번만 더 억세게 밀고 나가면 빌라도도 결국 항복할 것임을 확인한 그들은 기세가 더 올랐습니다. 그들은 더욱 악을 써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23절 참조. 결국 군중의 소동과 격분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대행하는 빌라도의 의지를 꺾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격앙된 군중은 피를 요구했고 군중의 외침과 요구는 점차 명령하는 말투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6절. 이 선언으로 유다인들과 빌라도의 치열한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고집에 대하여 야유와 멸시를 가지고 응대하였습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강행할 용기가 있다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서 이러한 선언을 받은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자 자신들의 교활한 술책을 빌라도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은 자기네의 사형 선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이 승인하도록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도무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복음사가들은 모두 빌라도와 군중 사이의 오간 말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둘째,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키려는 빌라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한 것입니다. 교활한 유다인 지도자들의 책략. 빌라도가 선심을 쓰듯이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처벌 선고권을 위임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유다인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사형 선고권과 집행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권을 자기들에게 넘겨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자기네를 바보로 여기고 농락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내세운 정치적 구실도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활한 그들은 다시 한번 계획을 바꾸어 빌라도를 설득시킬 묘책을 찾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들끼리 작은 소리로 불리한 정치 문제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고 종교적인 고발을 내놓고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며 소곤댔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풍속과 종교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입장에 서 있었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유다인들도 그 점을 방패 삼아 계략을 바꾸어 실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다인 지도자들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 점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요한복음서 19장 7절.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이 죄목으로 고발하였음을 모든 공관 복음사가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63절에서 66절, 마르코복음서 14장 61절에서 64절, 루카복음서 22장 67절에서 71절 참조. 이로써 고발의 내용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함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참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러한 구세주의 자칭에 대하여 참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인으로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 죄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참조.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빌라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 자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8절 참조. 겸손하면서도 존엄하신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무엇인가 신성한 공포감을 느낀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빌라도도 미신적인 공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 문제에 관하여 유다인 지도자들과 충돌한다면 그들의 광적인 분격으로 보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하고 선언하신 말씀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7절. 빌라도는 인간의 범주를 초월하는 위험한 일에 직면하고 있음을 절감하여 전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신비감에 휩싸인 빌라도는 다시 총독 관저 안뜰로 돌아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9절.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은 진짜 출신지가 어디냐고 물은 것입니다. 기원이나 출신을 알아야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느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천상적 기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독의 질문은 직무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믿음에 앞서 요구되는 합당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에 대답하신 일이 일찍이 없으신 예수님은 그저 침묵만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든 빌라도에게는 참 믿음과 참 깨달음을 위한 전제 조건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그 조건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9절 참조. 권력의 근원.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어느 피고인에게서도 이러한 태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답답해진 빌라도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요한복음서 19장 10절. 어떠한 위협을 받아도 언제나 침착하신 예수님은 빌라도를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였으나 중요한 진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느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이라 믿는 권력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권한은 하느님의 높은 뜻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8절 참조. 예수님은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1절. 인간에 대한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느님뿐입니다. 만약 그가 피고인 예수님에 대하여 고난을 위에서부터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 권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가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양심의 올바른 판단을 거슬러 하느님의 법을 위반한 권력이 전혀 없습니다.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는 협박. 하느님이 권력의 근원임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총독 관저 문 밖에 나와 유다인들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피고인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속셈을 눈치챈 예수님의 적들은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범죄에는 관심이 없는 빌라도에게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예수가 임금이라고 주장하였소.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하고 정치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2절 참조. 황제의 친구는 황제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유다인들은 여기에서 빌라도가 바로 이 칭호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다시 정치적 차원으로 몰아가 빌라도가 처한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불의한 결말이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황제의 충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황제에 대한 불경죄는 특히나 무거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적들인 유다인 지도자들에 의하여 심히 위험한 범죄자로 황제에게 고발을 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교활한 유다인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사소한 일에 관해서도 황제에게 고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누명을 벗어나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라바의 석방. 군중은 반란군으로 잡혀 십자가형으로 처벌될 바라바에게는 자유를 주고 구세주인 예수님께는 반란군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내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었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24절에서 25절 참조. 바라바는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자신이 엉뚱하게도 파스카 축제일 전날 석방되자 기쁨에 겨워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처벌해야 마땅할 강도를 풀어주고 메시아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잔인한 손에 넘겼습니다. 구세주를 사형에 처한 판결은 참으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증오 때문에 눈이 멀어 앞뒤 구분을 못하게 된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한 것도 큰 범죄이지만 그들의 불의한 요구를 받아들인 빌라도의 책임과 비겁함도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의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구현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다인 군중의 비이성적인 요구에 굴복한 것입니다.